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루시 엎드리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한동안 은혜라는 이 단어는 교회에서 무시당해 왔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해 왔습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는 광신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여겨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고상한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높여주는 차원 있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는 업신여김을 당해왔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또 신앙의 간증이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지만은 은혜라는 그 단어는 때로는 약함 때문에 우리는 혹은 변명이라는 구실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멸시를 당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20, 30년 전부터 은혜라는 단어가 다시 교회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라는 책을 썼던 필립 얀스의 책 시작으로부터 그리고 데이빗 시멘스가 지은 힐링 그레이스라는 책을 통해서 다시 교회에서는 잃어버렸던 은혜라는 단어를 찾기 시작했고 업신여기고 심지어 깔보기까지 했었던 은혜라는 단어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의 생활이고 교회생활은 은혜의 생활입니다. 신비롭죠.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에겐 성공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는데 한두 번 기억이 있습니다. 가게, 사업장, 비즈니스, 직장, 오피스를 닫으면서 폐업 감사 예배를 개회 예배를 드린 적은 많이 있었지만 폐업 예배를 드린 적은 별로 없는데 한두 번 기억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치유받았던 기적 속에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정말 아름다운 간증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은혜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꽤 오래전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휴스턴에서 식당도 하다가 나중에 코퍼스 크리스토로 이사 갔다가 그리고 달라스로 이주하셨고 지금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만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목사님 가게에 강도가 들었다고. 대부분 그때 그런 적이 꽤 있었습니다. 아내는 겁이 나서 못 가고 물론 전 달려갔습니다. 처음 봤는데 아들이 총을 맞아서 덩치가 큰 아들이 강도하고 싸우다가 총이 스쳐갔는데 총알이 척추에 박혔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지만은 경찰하고 구급차가 와서 병원에 실려갔고 다시 수술을 못 합니다. 총알을 못 빼내가지고, 그때 그 어머니가, 목사님, 은혜입니다.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은혜죠. 죽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그 아들 처음 봤지만은 등치도 크고, 그래서 강도하고 싸울 정도로, 그러다가 총알이, 자기 몸에 박혀 있는데, 빼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분도 그랬어요. 목사님, 전 예수님 만났다고. 이 총을 맞으면서. 다른 말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고. 나중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지금 아마 미국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은혜란 깨달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란 만남입니다. 연구, 공부,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질병, 아픔, 실패, 그 죽음 직전까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질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그래서 은혜라고, 은혜라고. 이슬람 교도들이 말하는, 무슬림들이 말하는 인샬라의 의미가 아닙니다. 적당히 자기의 변명을 삼아 미리 둘러대는 신의 뜻이라면은 인샬라, 실패도 자신의 게으름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거 적당히 둘러대면서 나의 역점을 포장하거나 또는 나의 실패를 변명하거나, 마음은 원치 않지만 그냥 억지로, 은혜 아니겠어요? 너무 은혜가 있겠죠? 억지로 이야기하는 고백의 단어가 은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때로는 성공 속에서도 만나는 하나님, 그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온 루시라라는 이 가부, 어린 소녀에 불과할 정도로 청상가부입니다. 외로운 여자입니다. 무서운 여자입니다. 어두움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하는 그 계곡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는 힘든 여건 속에서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외롭게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고, 누구 하나 그들을 환영해주는 사람 없었던 순간이었고, 손바닥만한 밭조각도 하나 남겨지지 않은 속에서 그들은 다시 시작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외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임하기 시작하는 축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추수 때에 그 땅에 도착했었던 나오미와 룻, 우연히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었던 그날, 마침 그날따라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룻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여인이 누구냐고. 예, 룻이라는 이방 소녀입니다. 불러오라고.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알아. 너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여기에 오지 않았느냐. 너가 원하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으니까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 은혜를 너에게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그 사실은 가련하기 짝이 없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 소녀 같은 그 가부에게 유력자인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이 룻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떤 남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눈꽃만치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에도 상상도 안 했을 것입니다. 유력자가 있다는데, 우리 집안에, 시어머니 집안에 부자가 있다는데 그 부자 덕볼 생각 추워도 아니 털끝만치도 없었을 것이고, 보아스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그 외로운, 울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니 그냥 울 수밖에, 그냥 앉아서 손가락만 뺄 수 없어서 이삭을 주스로 나왔던 그 룻을 만나게 되고, 나오미는 그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룻에게 증언합니다. 너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그 보호를 받기 위하여 오지 않았느냐고. 영상을 본 적이 있죠. 암탈기 병아리들을 품속에 풀고 있는데 뱀 한 마리가 그 병아리를 목을 들고 있는, 날름거리고 있는, 그런데 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암탈기 날개를 올려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 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세 번 정도는 오셨어요. 강영우 박사 그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실명이 되었고, 축구하다가 그 충격으로 자식을 키우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누나는 공장으로 살기 위해서, 동생 공부시키기 위해서 공장으로 들어가서, 동생은 또 고아원으로 갔고, 그래서 누나 덕으로 중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그 시각장애인들이 공부하기에 쉽지 않았던 그 시절에, 60년, 70년도에 한국에서 연세대학교까지 공부를 마치고 피츠버그에 교육학으로 공부하러 왔었던 그분, 나중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백악관에서 정책차관보로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일했고, 유엔 그 정책 부의장으로까지 전 세계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했던 그분입니다. 그분의 책이 많죠. 그리고 그분이 했던 간증들 중에 이야기가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도서실에서 늦게까지 점자책을 해야 되니까, 집에 오면 그런 책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늦게까지 있다가 밤늦게 돌아 나오는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정말 외롭죠. 눈도 안 보이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우산이지만은 차를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렸던가 봐요. 그 순간에 세단이 지나가면, 승용차가 지나가면서 차를 멈추고는 물었다고 그래요. 너 어디까지 갔느냐고, 당신. 예, 어디 간다고. 가는 길이니까 타라고. 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아파트에서 내려주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미국 유학까지 올 때에 석은옥이라는 아내의 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미국 와서는 그가 만났던 한 사람, 딕 솜버그라는 펜실베니아 연방검사장이었고 나중엔 펜실베니아 주지사까지 했었던 그분, 그분의 연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로 또 추천을 받고, 생각지도 못했던 미국 한인으로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었던 분입니다. 6권, 7권의 책을 쓴 그 중에 하나,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습니다. 캄캄한 그의 눈이지만은 언제나 그는 희망만 보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즐겨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노웨어.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 없었고, 노웨어. 누구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혐오했었고, 어딜 가도 절망이고 어딜 가도 정말 죽음 같은 인생을 살았던 나였지만은 노웨어. 아무데도 없다고. 내가 살만한, 내 몸부칠 곳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단어 하나 떨어뜨리고 클릭 하나 치고 나니까 나우 히어로 변했다고. 지금 여기에 희망이 있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나를 돕는 자를 옆에 있게 하셨고 나를 사용하려고 그의 인생 10년 토막을 내어서 마지막 10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았던 그분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책들 속에서 오늘은 도전하지만 내일은 나에게 미래가 펼쳐진다고 그리고 원동력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7가지 원동력 그냥 단순한 동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지탱하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중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따져보면은 살만한 힘은 있습니다. 왜 부족해요? 너무 여러 곳에 일을 벌려놓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죠. 욕심이 뭐예요? 다 가지고 싶잖아요. 만족이 어디에서 와요? 충족하면서 만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는 거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집중하라고 하죠.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하죠. 포커스를. 집중하라고 하죠. 부족하지 않다고 우리 힘은. 그리고 집중할 때 가장 중요한 집중은 하나님 앞에 집중만 한다면 은혜를 붙잡는다면은 은혜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 찬다고. 룻을 향하여 은혜의 날개 보호 아래 찾아온 그 룻을 바라보며 보아스가 격려하는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실망이 주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거, 우리가 고통하게 되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아프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는 미래를 향하는 희망,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훈련의 계획이 하나님의 원래 본심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아니 그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말합니다. 오라고 이 땅에서 이삭을 주시라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고 그래요. 죽다가 보면은 다른 밭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삭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있다가 보면은 이 주인보다는 저 주인이 더 마음이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땅에 있는 소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기에 있으라고. 인생 너무 이익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권 따라서 이것저것 움켜잡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고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고 이익에 따라서 이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가볍게 떠나가지 말라고 여기에서 이삭을 주시라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주인이 알아서 주겠다는 이야기죠. 주인의 마음이 있다는 이것이죠. 이때 룻이 땅에 얼굴을 댑니다. 당신은 이방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혜택을 주느냐고 모압 땅에 살고 왔던 이 청산 가부에 불과한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은혜를 나에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느냐고 나를 아는 척할 수 있느냐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줄 수 있느냐라고 죄송합니다만은 가부가 되고 나면은 어린 자식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정신없이 살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을 키워야 하니까 저들을 제대로 키워야 하니까 때로는 보복심리라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오해도 받을 것이고 까닭 모르는 경계심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럴수록 이를 악물고 참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고통스럽게도 이 자식들을 품고 살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기만 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독을 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증오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겸손합니다. 엎드립니다. 고백합니다. 나 이방인 여자인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느냐고. 인생 살면서 실패했다고 오기 갖고 미움받았다고 증오심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죠. 씻어가죠. 겸손하죠. 정화되죠. 실패 속에서 쓸데없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과장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죠. 그러면서 나 같은 여자에게 어떻게 당신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느냐고 엎드립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우리 교회에 잠깐 계시다가 나가셨던 분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대전에서 부장판사를 했던 가족들입니다. 메일 온 이유는 한국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 연말 특별 새벽기도가 있다는데 그러면서 작년에 왔었던 기억을 살리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메일로 적어 보냈습니다. 중앙에서 조금 밀려나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어쩌면은 중심부에서 권력 중심부에서 어떤 의미로 연수로 오든지 어떤 교육으로 훈련을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도 될 수도 밖에 없을 텐데 그분들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기회로 삼았기에 새벽기도까지 나왔었고 그 순간에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깨달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오기 부리며 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낮아짐을 때로는 자신의 다 뺏겨버림을 너무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얼굴을 땅에 대고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당신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방인 여자 아닙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은혜를 달라고 했을 때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어떻게 강아지에게 개에게 던질 수 있느냐고 이 모욕 앞에서도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저는 그런 존재의 그런 이방인 여자 강아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를 먹어야 합니다. 부스러기라도 던져주는 것 필요합니다. 강아지도 때로는 부스러기를 던져주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은혜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라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내 딸을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잡아야 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 한번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고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헌금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혜 목숨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축복으로 내려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토요일 새벽에까지 나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자리 그 은혜의 생명줄은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로 통하여 풍성한 은혜 경험하는 이번 또 다른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겠습니다.